오늘 성탄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그냥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거나 또 무엇을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중학생 때 우체부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저희 중학생 시절에 해외 펜팔이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캐나다에 있는 동갑내기 자매랑 펜팔을 했어요. 근데 이 펜팔을 쓰면은 이 편지가 한 보름 걸려서 갑니다. 그 당시 비행기로는 안 보냈던 것 같고 돈이 많이 들어서 배로 보냈는데 배로 보내면 하여튼 보름 넘게 걸리고 받고서 바로 편지가 써도 또 보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내서 답장을 받으려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계산해봐서 한한달 넘게 한 달쯤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이 집배원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체통을 매일 확인하고 이제나 답장이 올까, 저제나 답장이 올까. 또 하루는 아주 직접 그 집배원 아저씨 나오는 시간을 알아서 밖에 나가서 집 밖에 길에서 제가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오랜 기다림의 그 결과의 소식들을 들었어요. 지금 대입 수능 후에 대학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수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합격자들 막 발표하는데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합격됐다는 그런 기쁜 소식도 또 들었습니다. 또 어떤 우리 교회 또 청년은 오랫동안 정말 취업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계속 잘안 됐는데 참 좋은 직장으로 또 그렇게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또 반가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입시하고 취업만 마치면 우리의 기다림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또 이제 대학 들어가면 좀 이따 군대 보내야 되고 또 군대 보내면 제대를 기다리게 되고 또 취업한 다음에는 또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도록 또 기다리고 또 결혼한 후에는 또 귀한 새 생명잉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또내집 마련을 위해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우승하는 야구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 기다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LG팀은 29년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우리 기다림의 끝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 이제 한달 동안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냈어요. 이 대자는 기다릴 대자고 임은 임할 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력을 보면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하는 양력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서방교회의 교회력은 바로 이 대림절부터 12월부터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시작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회의 오랜 통찰이 그 달력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은 더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와 근간이 된다,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성탄의 계절, 오늘 특별히 성탄절 2부이기도 하고 또 성탄 주일인데 오늘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우리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상황이 2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시저,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죠.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을 이끌었던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상황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금이 너무 많아서 수탈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무런 예언의 말씀도 없고 아무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대로 율법을 또 해석하고 그리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경건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25절에 시므온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 시므온에 대한 소개로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였다. 의롭다는 표현은요, 이제 다른 사람을 묘사할 때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 또 아리마데우스의 고넬료 등,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뜻이에요.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또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은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그 당시 타락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불경건한 그 생활로 치닫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이 간절히 기다렸던 분이 계십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자, 25절 하반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뭘 기다린대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면서 그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 표현이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이런 표현이 많은데 49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곧이어서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살펴볼 텐데 안나를 설명할 때 나왔던 그 표현하고 동일해요.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마침 이때 나와서 여기는 이제 안나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이 두 가지 뜻이 동일한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시대 400여 년 이미 하나님의 예언도 그치고 선지자도 나서지 않고 모든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흑암 속에 있는 그 절망의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을 꺾지 않고 흐리지 않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을 순종하며 그 기다림을 계속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는 그때 이 시므온만큼은 그 기다림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메시아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를 묘사했던 말, 의롭고 경건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할 때 그의 마음속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어떤 체험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긴긴 기다림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것이죠. 아마 이사야 35장과 같은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자,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4절에도 하나님이 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리고 이 35절 오실 메시아를 찬송하는 이 예언의 10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10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시작을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내내 예언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고 속량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시몬은 견뎌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어떤 지시를 받습니까? 놀라운 약속을 받는데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자신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받고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같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 예수님을 아는 부모님들이 이제 성전에서 정결례를 위하여 올라왔을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성전에 시몬을 보내시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를 찬양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죠.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탄을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렸던 첫 번째 사람 시몬을 살펴보았어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2000년 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흑암 가운데 절망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슬픔과 빚땅 가운데 빠져있던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시몬만큼은 그 오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다고요? 그가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굳게 붙잡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성탄의 절기는 바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나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한나가 이제 신약의 헬라어로 안나인데요. 자, 한나에 대해서 성경이 36절, 3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36절, 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반웰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기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설명할 때 이제 그분의 나이를 설명해요. 나이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 나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는 말처럼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이가 이제 84세 정도 되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결혼한 후에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남편이 죽고 난 후에 84년을 과부로 지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 이제 좋은 풍습이 있어서 한 14살 정도에 시집을 가면 14살에 시집 가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면 21살, 그리고 84년을 과부로 지내면 약 105살쯤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105살인 걸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5살인지 안나가 84세인지 성경이 관심을 보이는 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평생을 이 안나가 메시아를 어떻게 그가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 37절에 보면 이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37절 보겠습니다.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성전에서 뭘 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리 여선지자라 하더라도 거기에 거주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전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행하는 그 제사 가운데 매일 참석하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가 매일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84세든지 105세든지 아주 연로한 나이에 거동도 불편할 텐데, 거동도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안나 여선지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가 영의 눈이 밝고 선명해진 그런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샬롬 어르신들, 나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샬롬 어르신들 가운데도 이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안나 선지자가,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우리 아까 살펴본 3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마침 이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도 안나 선지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바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얼마나 그 긴 기다림 끝에 평생을 기다려 105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감격스러울까요? 자, 안나 선지자는 어떻게 그긴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며 있었을까요? 시몬 같은 경우는 그 긴 기다림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며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그의 기다리는 태도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이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안나 선지자가 그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뭘 확인했겠어요? 매일매일 그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매번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향한 그 갈망을 기도로, 예배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풀어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일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흐릿해졌다가 다시금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뭘 확인합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바라보는 것처럼 그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이 안나 선지자는 그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 그 약속을 강하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을 기다렸던 이제 두 사람, 시몬과 안나를 살펴봤어요. 이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긴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릴 참된 근거가 되신다. 이 땅에 의미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죄와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끝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다릴 소망 중에 기다릴 참된 근거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매년 이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슈퍼맨을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뭘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수천 년의 그 기다림, 그 수백 년의 말라기 위에 아무런 예언도 없고 말씀도 없던 가장 최악으로 암울하고 억울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매년 기억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어떤 힘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 성탄의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그대로 오신 그대로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으로 재림의 구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가장 역사의 어둠의 질곡을 꿰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림의 구주로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그 예수님의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교육자들 이제 경건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유독 어떤 우리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성탄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표정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건 기쁜데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상 작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늦게 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작업을 좀 줄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혼돈해져 가는 이 시대. 이제 내일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평화가 없는 시대. 모든 것이 오히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올 때보다 더 어두워졌을지도 모르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겁니까? 반복되는 절망과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오실까? 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심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절기를 통과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제각각이 어떤 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약함에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실수함에 있고요. 어떤 부분은 무지함 가운데 있고요. 어떠한 분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큰 절망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을 우리는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우리 시므온과 바로 안나가 2000년 전에 첫 번째로 오시는 그 초림의 예수님을 어떠한 태도로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그 모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리자. 자, 시몬이 어떻게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율법에 충실하고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 긴 기다림을 버텨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그 흑암 속에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라는 그 의혹과 또 많은 또 이단 사설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다림과 기다림의 인내를 우리가 꺾지 않고 꿋꿋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성경에 의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끝까지 굳건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안나는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향한 그 기대, 그 갈망을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녹여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 우리의 흐릿해진 시선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성령을 의지하여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몬을 보면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26절 27절에도 매 절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시몬 가운데 역사했는지가 나와요.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이 시몬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이 태도가 바로 2000년 전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의 이 경건한 태도가 바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많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기다림의 기초와 그 모든 기다림의 근간이 되어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려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세일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아이들은 또 선물 때문에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파티 때문에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 많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왜 기다려요? 바로 2000년 전 그 어목한 암흑과 또 흑암의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평화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릴 참된 근거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설 수 있는 근거가 그 성탄이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같이 했습니다. 숨을 붙들고 기도로 갈망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다리자.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기다렸던 것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갈망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